아가서 6번 메시지. 부하루의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더욱 강하게 부르심 받음. 첫 번째, 성경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부하루의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더욱 강하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늘의 장막에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눕니다. 휘장은 우리 육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갈라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승천 안에 우리 영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 안에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승천 안에 사는 것을 체험한 뒤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십자가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옛 창조 안에 있을 동안에는 결코 우리가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을 정도의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높은 계시를 주신 후에 그에게 여전히 육체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성인이나 천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에 있는 합당한 믿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먼저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런 다음 우리 혼을 변화시키는데 그래도 육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에 대해 부주의하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경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육체에 관해 부주의하기 때문에 믿는 이들 가운데의 분열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나바는 바울과 다투고 그와 갈라섰습니다. 이 분열은 교회들을 방문하자고 제한된 여행에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그의 조카 요한을 데리고 가려 함으로써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39절 모든 논쟁은 육체에 속한 것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가 다툴 때 영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육체에 따라 논쟁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영적인 사람에게도 육체가 남아있어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승천 안에 살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육체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승천 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휘장, 즉 육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휘장이 갈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휘장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단지 승천 안에 머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가를 배워 휘장 안에 살기 위해 더욱 강한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휘장, 곧 육체는 갈라져야 하며 그런 다음 갈라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공가를 배워야 합니다. 부활과 그녀의 실패 후에 더욱 강한 십자가의 부르심. 이제 부활 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실패 후에 있는 더욱 강한 십자가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녀의 사랑하는 분의 부르심. 5장 2절에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 사랑하는 자를 부르실 때 그녀의 사랑하는 분은 그녀를 그분의 누이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분과 동일한 본성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사랑하는 자는 그녀의 옛사람, 곧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녀의 새사람, 곧 속사람이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문을 두드리며 그분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때 그분은 그녀에게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당하신 고통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분의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고 그분의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그날 밤에 겪으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녀가 거절함. 3절은 그녀가 거절한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부르셨지만 그녀는 그분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십자가의 처리를 통해 그녀의 옛사람의 이전 생활 방식을 벗어버렸는데 어찌 이를 다시 입음으로 그녀의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되풀이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구속하시는 피로 이미 정결케 되었는데 어찌 자신을 다시 더럽혀서 그녀의 사랑하는 분으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되풀이하시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녀가 그녀의 사랑하는 분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염. 4절과 5절에서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문틈으로 그분의 찔린 손을 보이심.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그녀의 사랑하는 분은 그녀가 조금 열어놓은 문틈을 통해 그분의 찔린 손을 보이셨는데 이로 인해 그녀의 속부분들이 감동하여 그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체험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할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임을 압니다. 문을 닫은 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들이마실 수 있는 작은 틈새를 남겨놓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의 사랑하는 분의 찔린 손은 그분이 그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일어나서 그녀의 사랑하는 분에게 문을 열어줌.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5절. 그녀는 일어나서 그녀의 사랑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사랑하는 분에게 그녀가 그분의 달콤한 죽음을 귀히 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자가 숨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6절. 그녀가 그녀의 사랑하는 분에게 문을 열어드렸지만 그분은 물러나 사라지셨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말할 때에 그녀의 혼은 낙담하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분을 찾았으나 못 만났습니다. 그녀가 그분을 불렀지만 그분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상처받음. 성 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7절. 하나님의 백성을 파수하는 자들은 그녀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그녀를 쳐서 상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때림으로써 그녀가 도움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파수하는 자들은 그녀의 너울과 그녀의 옷을 벗겨 공개적으로 그녀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책망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기는커녕 이런 책망은 그들을 상하게 합니다. 일반 믿는 이들에게 도움을 구함.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가서 5장 8절. 이것은 실패에 대한 그녀의 느낌이 너무나 깊어서 심지어 더 어린 믿는 이들이라도 그녀를 도울 수 있으리라고 느꼈음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그분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얼마간 관심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녀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분께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부탁을 들은 자들의 첫 번째 질문. 9절에는 그녀의 부탁을 들은 자들이 그녀의 사랑하는 분에 대해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녀가 여자들 중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간청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분에 대한 그녀의 인상.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 그녀는 그녀의 사랑하는 자에 관한 인상을 말하므로 답변하면서 많은 뛰어나고 상세한 표현들로 그분을 칭송합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분은 순수하고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함.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그녀의 사랑하는 분은 순수하고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며 원수들을 향하여 그리고 죄인들을 이끌기 위하여 뛰어나십니다. 그분의 머리 되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가서 5장 11절. 그분의 머리 되심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순종은 왕성하고 강합니다. 그분의 정서의 표현은 단일하고 순수함.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가서 5장 12절. 그분의 정서의 표현은 단일하고 순수하며 생명강처럼 흐르고 분명하고 투명하며 합당한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아름답고 달콤함.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분의 얼굴은 백성들의 때림과 멸시를 받아서 아름답고 달콤하며 그분의 입은 순수하여 그분의 구속에 근거한 달콤한 은혜의 말씀을 해방합니다. 그분의 역사는 신성한 묵는 능력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안정됨.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14절. 그분의 역사는 신성한 묵는 능력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속부분들은 청명한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 그분의 고통을 통하여 새겨진 깊고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의 서 있는 힘과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근거한 의로운 위치에 속한 것임.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가서 5장 15절. 그분의 서 있는 힘과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근거한 의로운 위치에 속한 것이며 그분의 표현은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며 그 탁월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신성한 것들에 대한 그분의 입맛은 달콤함.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16절 상반절. 신성한 것들에 대한 그분의 입맛은 달콤하며 그분은 전체가 사랑스럽고 사모받을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인식한 그녀의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인상.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일다. 16절 하반절. 이것은 사랑하는 자가 인식한 그녀의 친구인 사랑하는 분에 대한 인상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에 대해, 우리의 그리스도가 왜 그토록 우리에게 달콤한지에 대해 질문받을지 모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합당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나의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출중하신 분이며 모든 것에서 으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에서 으뜸이시며 부활에서 으뜸이시고 내 생활의 모든 것에서 으뜸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나의 누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나의 분기십니다. 나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는 일곱 눈을 가지셨고 이는 7배로 강화된 영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 잊어버리고 오직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만 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녀의 부탁을 받은 자들의 두 번째 질문. 아가서 6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에게서 그녀의 사랑하는 분에 관해 부탁을 받은 자들이 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여자들 중 가장 아름다운 자로 여기면서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어디로 돌이켰느냐고 묻고 또 그녀와 함께 그분을 찾겠노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분에 관한 그녀의 간증에 끌렸음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였으며 그녀의 추구는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응답. 2절과 3절은 그녀의 응답입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그분의 동산인 그녀 안에 계심을 깨달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2절.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한 후에 그녀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그분의 동산인 그녀 안에 계시고 그분의 향기로운 꽃밭인 다른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동산인 그녀와 다른 믿는 이들 안에서 순수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먹이시며 모으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산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 우리는 모든 아름답고 영적이며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자라게 하며 이것들은 그분의 입맛에 달콤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살 때만이 가능합니다. 믿는 이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살 때 우리 영은 동산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종 향품과 향기를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먹이고 목양하며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그녀의 사랑하는 분에게 속했다고 말함.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3절. 그녀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에게 속하였고 그분은 그녀에게 속했으며 그분은 이제 그분의 순수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먹이고 계심을 그녀의 믿음에 따라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녀의 말은 이제 그녀가 2장 16절에서 동일한 말을 했을 때보다는 생명 안에서 더 성숙했음을 가리킵니다.